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서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마에 제를 그려주면서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면 그 그림을 받는 대상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의식은 참회의 뜻을 일깨워주고 또 참된 회심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쳐주는 의식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 더욱 복음을 믿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 제의 의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그 의미부터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과 절제일에 힘쓰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사순절기가 되면 먼저 결혼식을 금했고 음주 가물을 삼가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절제하고 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절을 뜻깊게 지키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 사순절을 지켜오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부활의 아침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순절기 기간에 제일 첫날인 이날의 제2수요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일을 지킬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1년에 365일 중에 365일 중에 36일, 10분의 1인 36일을 금식을 하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1년에 10분의 1인 36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경건과 절제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서 8세기에 접어들면서 40일간의 기도와 금식을 지키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가 기념하여 지킬 의식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회 수일부터 부활절까지 46일인데 그 중에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6번의 주일을 왜 빼는가 하는 거죠. 왜 빼는가? 그 이유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만큼은 온 성도가 모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그래서 사순절의 이 40일 기간 중에 이 6일을 뺀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제1수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머리에 제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던 전통을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 회개할 때마다 제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1수요일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를 뒤집어쓰면서 회개의 전통이 생겼을까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타다 남은 작은 존재, 재와 같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그렇게 탁월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타다 남은 재와 같이 작은 존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부각시켜 강조하기 위하여 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재는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티끌과 같은 그 흙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재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재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욥에게 주어진 상황은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있는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정말 마치 다 들어간 듯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끌과 잿더미에 여러분 풀썩 주저앉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앉아 볼까요? 다 무너졌을 때,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마치 그런 심정으로 진짜 다 타서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회개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식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중에 하나가 회개의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됨으로 정말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린 그것을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커다란 재앙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게 다가와 있는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을 거다. 너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실수한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행을 행하는 자로 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악행을 행하는 분이다. 뜻하지 않게 뜻밖의 고난을 주시고 그 뜻밖의 고난 속에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행을 행하는 자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만들고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만들고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을 욥에게 합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까지 욥이 지금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욥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가 고통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지 않든 간에,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완전히 폭풍을 쏟아지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얼마나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들었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여기는 그 일도 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부당하게 일하지 않는 분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잘못이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더 이상 욥은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해에서가 아니라 이해를 넘는 영역이 비로소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이 삶의 어려운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더러 조롱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도 악행을 행하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폭풍의 폭우가 쏟아지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욥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입을 열 수가 없고 털썩 주저앉아서 마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에 악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에서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자백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입을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순절기 동안에 회복해야 할 회개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섣불리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제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런 것들,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의존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주장들을 너무도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멈추어 있지 않고 티끌과 제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의 것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는 티끌과 제 가운데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했던 일들을 우리 회개합니다. 욥은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3절에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기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는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이 회개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기가 마쳐지는 때에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만 했지 주께 들으려 하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는구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왜 그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 내 삶 가운데 왜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입장만 내 의로움만 드러내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내게 나로 하여금 겪게 하고 하셨는지 우리는 물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비로소 욥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의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까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5절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중심, 나만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던 그 눈, 욥은 그 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변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고 보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가닥 모를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악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티끌이며 죄와 같음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재료는 티끌입니다. 금방도 어디로 갔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티끌입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창조된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수일이 되면 이마에 죄를 발라주면서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땅이 등장을 합니다. 땅이 등장하죠. 여기서 땅은 역시나 요셉이 말하고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티끌과 같은 존재, 훅 불어버리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시고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땅의 티끌과 죄임을 알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함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바로 죄의 수일은 이런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니 세상이 주는 영예와 물질과 유혹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결국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묵상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나의 부끄러움과 한계를 절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두 손 들고 이제 자백합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